할렐루야. 예. 오늘 특별히 성례식인데요. 또 성령에 관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학습을 받고 학습을 받은지 또 한 6개월 시간이 경과되면은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안 받으려고 자꾸 안 받으려 하는가? 제 생각에는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꼼짝없이 뭔가 이제는 묶여야 된다.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내 자신이 묶이는 게 아닌가? 자유가 박탈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면서 아유 난 아직 세례받을 자격이 안 됐습니다. 자격을 본인이 정하는 거 아닌데, 준다 그러는데 자격이 안 됐습니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거절하지만 그거 참 생각해 봐야 되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주일 낮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조금씩 제가 또 제 얘기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대학 2학년 때 그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아직은 초신자인데 상당히 신앙생활을 뜨겁게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동부교회 일부 예배, 지금 보니까 일부 예배가 굉장히 빠른데요. 그때의 일부 예배는 9시에 일부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에 대학부가 찬양대에 섰습니다. 음악성을 보고 찬양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대학부만 나오면은 잡아당겨가지고 좀 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운을 입고 찬양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찬양대원도 거의 20명이 채 안 될 것 같던, 숫자는 정확한 한 20명 한 20명 정도 보면 될 것 같던데, 저는 찬양대 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괜찮은 편인데 사실은 목소리가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노래하면 조금 그렇죠. 아직 그냥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제가 열심히 찬양대에 빠지지 않고 수고하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저 형제 믿음이 참 좋은 형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해 연말이 가까웠을 때 대학부 총회를 하는데 총회를 하면 이제 임원을 새로 뽑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해 제가 대학부 회장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굉장히 제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런데 당시에는 대학부 회칙이 있는데 회칙에 회장은 세례를 받은 자로서 신앙의 모범이 되며 이런 등등의 제일 중요한 게 세례를 받은 자로서, 저는 그해 가을에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회장 자격 미달로 아예 후보가 되지 못했어요. 회장 후보 탈락. 참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세례가 뭔데 이 회장 자격을 박탈하는가? 제 생각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세례 받는다면 나는 무조건 세례 받는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세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회장은 자격 미달로 후보가 탈락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총무를 또 뽑았어요. 그런데 총무는 회책에 보니까 학습을 받은 자로서 뭐 이렇게 해가 뭐 회장을 도와 업무를 뭐 이런 것들. 학습을 받은 자로서 자격이 되는 거요. 그래서 제가 총무 후보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총무 후보에 한 사람이 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무 후보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뽑게 되는데 그 한 사람 올라온 사람은 동부교회로 생각한다면 토박이. 저는 동부교회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 이 토박이와 굴러온 돌의 지금 대결이니, 예.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제가 두 표 차이로 이겼어요. 이거는 뭐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예. 완전히 뭐 제가 그해 그, 예? 이 4월 달에 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해 지금 이 연말 돼가지고 대학부 총무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학습받고. 그때는 제가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 내가 세례는 다 한번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 해 이듬해 봄에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받은 것 아니에요. 그냥 제 기억 속에 세례 안 받으면 대학부 회장도 안 시켜주는데 무조건 내가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학습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학습 세례 참 받는 게 굉장히 은혜스럽고 귀한 건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그래도 최소한 세례의 의미는 뭔가 이걸 알고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례의 의미를 오늘 제가 길게는 안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참 사실 따져보면 이상한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라는 것은 뭐 물에 잠근다, 물로 씻는다 뭐 등등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세례의 행위 자체, 세례를 베푸는 행위가 죄를 씻어주는 거 아니에요. 죄를 씻음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 대한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세례의 의미를 조금 더 의미를 자세히 좀 알려면요. 출애굽기와 약간 연결을 해서 조금 이해하면은 이해가 조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오늘은 본문이 안 떠요. 제가 부탁을 안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바다 가운데 세례받은 사건과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렇게 두면은 이제 죽음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 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제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다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3장을 넘어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연결 짓는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13장을 넘어서 14장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세례를 받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왜 홍해로 이끄셨는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기 13장을 우리가 쉽게 넘길 수가 있는데 그 출애굽기 13장을 요약해서 몇 가지 딱 집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해요. 그 세 가지는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가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라. 초태생하는 것은 첫끝. 첫끝. 첫끝은 귀한 거예요. 첫끝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은 하나님을 너희 인생의 최고로 모시며 살아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교병, 누룩을 넣은 이 떡과 누룩 넣지 않는 떡, 누룩을 넣지 않으면 부풀지도 않고 이러니까 맛이 별로 없죠. 어쨌든 간에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어라라는 그런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이야기할 때에 부푸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와 생각을 해서 너희는 이제 구원 12장 구원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첫 번째는 첫끝 귀한 것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성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에 오늘 우리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한번 적용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 성부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성자 예수님 생각하며 죄를 멀리하고 성령 하나님 의존하는 그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출애굽기 13장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홍해,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가끔씩은 생각을 해봅니다. 침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침례는 완전히 목욕탕 같은데 아니면 강에 완전히 우리를 잠그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로교에서 약식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게 그걸 우리가 죄를 씻어준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침례를 하나 아니면 세례를 베푸느냐 뭐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세례를 우리가 베풀죠. 그런데 침례를 베풀 때는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 캄보디아 가서 침례를 한번 행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 아예 세례보다는 강에 데려가 하는 게 편해요. 강에 뭐 더운 나라다 보니까 강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사람을 쭉 잠굽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 믿은 아무개는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제 애처하는 죽고 완전히 죽고 완전히 푹. 한 번은 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이 집례를 하는 목사님이요. 푹 담가서만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아 참 담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세례 이 집례 베푸면서 아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푹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침례를 침례하면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 사람을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 친구가 같이 이렇게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도 안 나와가 그냥 언제까지 있는가 싶어 나도 막 황불라 아프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것은 내가 완전히 강에 완전히 잠기듯이 내 자아는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로 다시 살고 하면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이 완전히 홍해 싹 다 수장되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아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 죄성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완전히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례만 한번 받고 아 나는 세례교인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교인.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 물이 싹 다시 원상회복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애국 군대들은 싹 다 수장이 되어 죽어버렸잖아요. 그들은 죽었지만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못 가게 만드신 거죠. 애굽은 죄악을 상징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네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더 세상과 짝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마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죽고 이 내가 죽고는 세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은 회개하고 나를 따를 것에 대한 말씀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 따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따라오려거든 올려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뭐냐 네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세례를 받고 네 자아가 죽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뭐 아이고 우리 집에는 뭐 우리 남편이 자식이 십자가다 얘기 안 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들면서 나를 따를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자기 부인, 이 세례라는 것은 삶의 곳곳에서 사실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걸 잘 한번 생각해 하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너무 당황을 한 거죠.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다고 하는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끈도 풀고 메고 하는 감당하기도 힘들다고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수혜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늘 생각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세례 받겠다 하니까 아이고 못하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런 말씀 하셨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세례받는 게 의를 이루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마치 죄 있는 사람처럼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마치 죄 있는 모습을 가지시고 세례를 받으신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례 받으시면서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 사건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례 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땅한 뜻이고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도 그 말 앞에 그냥 허락을 하는, 순종하는 거예요. 예, 참. 세례 요한도 그런 의미에서는 참 훌륭하다. 본인이 아마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사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다 이해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딱 받으셨을 때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참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곳곳에 하늘이 열렸던 사건. 야곱도 참 형 에서의 낯을 피해 가지고 뭐 도망하는 그런 신세. 그래서 참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하면서 그렇게 잠을 잤던 그때에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 그런 걸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도망가고 있는 그 이 광야에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에스겔 1장 1절 말씀해 보면 에스겔은요, 25 제사장 가문에 성장했던 에스겔,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야,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만 섬기다가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는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 혼돈이 생기지 않겠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 왔는가 말이에요. 그럼 고민하는 가운데 5년의 세월이 흘러 나이 30세 됐을 때에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민이 한번 거기에서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사도 요한 밤모섬에서 그렇게 유배되어 고생하다가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이 열리는 걸 바라보니까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스데반 이 순교하는 그 마당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쓰신 그냥 참 스데반이 그 돌을 맞고 하면서도요, 그 하늘이 열리니까요, 참 순교하면서도 주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참 그런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이야, 세례받으니까 세례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늘이 열렸어요. 저는 오늘 우리 다 세례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성령이 예수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뭐 그런 것도 필요 없겠지만 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의 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드디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 세례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큰 예수님에게 힘이 되실 것을. 오늘 우리가 세례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참 나는 세례받은 자로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다, 그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다. 예수님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확신,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바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세례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례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세례받으신 예수님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받은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성례 예식 거행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